베드로전서 32번 메시지 장로들의 양육과 그 보상 5장 1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5장 1절로 11절이 앞에 부분 곧 바르고 고상하게 처신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에 대해 결론짓는 말임을 암시합니다. 1절로 4절에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5절에는 젊은 지체들에게, 그리고 6절로 11절에는 공통으로 모두에게 해당하는 권면이 펼쳐집니다. 5장 1절로 4절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감독자들이며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인도합니다. 사도는 먼저 그들이 인도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상하게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각오하라고 그들을 권합니다. 베드로는 최초의 사도들 가운데 첫째였으며 동시에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회의 장로들을 권면함에 있어서 그는 그의 사도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친근한 방법으로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과 함께 말하기 위해 그의 장로 직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5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초기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으며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보았던 것을 간증하는 실제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순교를 당함으로 그들의 간증을 입증하는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요 그분의 고난에 교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5장 1절에서 그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증인이요, 순교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자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분의 영광의 참여자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동일한 길을 가셨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증인과 순교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들을 제물로 드리는 순교자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기까지 증인으로서 간증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행했던 바입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명하는 강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이전에 베드로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겁이 많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팔리시던 날 밤, 베드로는 자신이 그분의 추종자들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은 베드로, 즉 반석이 아니라 시몬, 즉 진흙덩이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베드로에게는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 유대인들을 꾸짖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붙들려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의 생명을 걸고 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고자 하였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의 증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에 대하여 여쭈었을 때 그분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증인이 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선 증인이요 순교자요 기꺼이 그의 목숨을 드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간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 자신은 순교했습니다. 그는 그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간증의 일부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그에게 한 주님의 말씀, 곧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에 관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썼을 때 그는 꽤 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둘째 서신을 썼을 때 그는 그의 순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이 서신들을 썼을 때 그는 그에 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하였습니다. 5장 1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삼중의 신분을 소유했음을 봅니다. 그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였습니다. 모든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로들은 그들의 간증의 일부로 그들의 목숨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제가 기꺼이 그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지 못한다면 그는 장로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장로는 마땅히 순교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러한 순교자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장로들이 기꺼이 순교당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기꺼이 그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자 한다면, 그때 분명히 그들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그들의 생명을 희생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하는 대신 그들은 아마 그분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4장 19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행 가운데 그 혼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행은 바르고 선하고 고상한 행함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혼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선행 가운데 참여할 때, 즉 우리가 고상한 행위들을 하고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폴리캅은 고상한 순교자의 한 본보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배웠던 사람인 폴리캅은 80여세 되었을 때 순교당하였습니다. 죽기 전에 그에게는 주님을 부인하고서 자신을 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그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거절했습니다. 분명 폴리캅은 담대하고 용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상하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그는 고결하게 그의 핍박자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상한 방법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혼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 근거를 갖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합니까? 우리는 고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상한 방법으로 그분의 간증을 간심합니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실현당하고 계셨을 때 베드로는 전혀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고상한 방법으로 그의 핍박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간증하였습니다. 예로써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선행 가운데 그들의 혼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하였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 당신은 제게 신실하십니다. 이제 저도 당신에게 신실하렵니다. 제 목숨을 희생하여 당신에게 신실하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그러한 고상한 위탁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상한 증인이요 고결한 순교자였으므로 그는 그가 오는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로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역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대부분의 장로들에게 이 확신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마 장로들은 그들이 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가 오는 영광에 참여할 자인지의 여부는 그가 증인으로서 얼마나 고결하고 신실한가에 달렸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장로가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 자신뿐 아니라 장로들의 아내들도 역시 장로 직분에 관련하여 희생의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에게 장로 직분이 주어질 때 아내가 우월하게 느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런 식으로 느낀다면 사실상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희생의 문제입니다. 어떤 형제든지 좋은 장로가 되려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시간과 심지어 그의 가정생활조차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지위를 얻거나 사람의 존경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꺼이 희생하지 않는 장로는 모두 장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항상 자신의 희생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에너지를 희생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들의 목숨을 희생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이런 식으로 기꺼이 희생한다면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이요 오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장로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서 세워지고 확립되고 건축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장로들의 신실함과 희생에 의한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의 확립과 건축은 거의 60-70%가 장로들의 수고와 희생에 의한 것이며 30-40%가 사역에 의한 것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장로 직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희생하는 장로 직분이 있는 곳의 교회는 강하고 확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동일한 사역이 모든 교회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강하고 다른 교회들은 그보다 약합니다. 교회가 강한가 약한가는 장로들의 충성과 신실함과 희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들이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으로 인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침. 5장 2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열심으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주거적으로 양무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적은 양무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며 세상과 비교할 때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그것은 생명 공급을 위한 작은 풀이지 새들이 그 안에 깃드는 큰 나무가 아니며 기독교계와 같은 거대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장로들은 다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때때로 목자는 양무리를 다스리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왕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무리를 관심하는 어떤 사람의 다스림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 양무리 위에 미치는 합당한 관심입니다. 양무리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옳은 방향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장소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양을 치는 것입니다. 5장 2절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자신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무리는 장로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로들은 하나님께 고용되어 그분의 양무리를 칩니다. 장로들은 그들이 인도하고 있는 교회를 그들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며 성도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온 성도들의 교회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나 장로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도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며 장로들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었으므로 그것은 성도들의 교회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었으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그의 사역을 통하여 세워졌을 때 사도는 그 교회가 그에게 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들은 그들이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장로들이 그들 자신의 양무리가 아닌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스림이 아닌 감독. 2절에 감독이란 말은 상황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보살피며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수년 전 나는 감독하는 것이 누가 그르고 누가 오르며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서투르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나는 감독하는 것은 주로 필요를 보살피는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목자가 양무리를 감독하고 있을 때 그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양무리의 필요를 관심합니다. 그의 단속은 양무리를 보호하는 것과 양무리를 인도하는 것과 양무리를 먹이는 것에 관계됩니다. 목자는 양무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보살피며 단속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둘 다 감독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로들에 관하여 다스리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독하는 것은 상황과 상태와 필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로 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흠을 잡아내기 위해 그들을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자녀들을 감독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사랑스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녀들의 활동에 관하여 보살피고 단속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모들이 그들에 관하여 보살피고 단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은 주님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는 다스리는 자들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뭔가 추하고 천박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결코 누구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오직 그분만이 주요, 선생이며 우리 모두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도하는 자들인 장로들 역시 형제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른바 형제회는 이 진리를 보았고 모든 교파의 명칭들을 버리고 단순히 그들 자신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형제회라는 호칭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들이며 아무도 감히 누구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5장 2절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은 감독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조차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자원하여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상 우리는 감독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을 뜻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시키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은 감독하는 것이 교회를 돌보는 것이지 다스리는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장로들은 하나님을 조차 자원함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차 감독하는 것은 사람의 선호와 이익과 목적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방법과 영광을 좇는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은 그들의 의견이나 관념 또는 좋은 것이나 싫은 것에 따라 감독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갈망과 의도와 선호에 따라 감독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와 선택에 의해 교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에 따라 감독해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그들의 글에서 장로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베드로가 5장 1절부터 4절에서 만진 것이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만진 것보다 훨씬 더 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말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5장 2절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열심으로 보살피고 단속하라고 경계합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그 장로 직분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는 부모와 같이 열심으로 보살피고 단속해야 합니다. 할당된 자들을 주관하지 아니함. 3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할당된 자들을 주관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위에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주인도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장로들은 단지 주권이 아닌 인도권을 취할 수 있을 뿐이며 모든 믿는 이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직접 장로들에게 교회를 주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장로들은 성도들의 노예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종들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 그분 자신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크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노예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을 노예들로, 형제자매들을 그들의 주인들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거적으로 할당된 자들이란 말은 목들, 분깃들, 곧 맡겨진 분배들, 분깃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양무리를 가리킵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들의 분배들, 그들의 분깃들로 장로들에게 할당되었으며 그들의 돌봄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요, 그분의 소유입니다. 장로들은 그 양무리의 목자로 하나님께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돌봄을 위해 장로들에게 그들의 지방에 있는 교회를 할당하셨습니다. 특정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장로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돌보고 목양하도록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분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잠시 그들의 돌봄을 위하여 장로들에게 분배되었을 뿐입니다. 영원토록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곧 장로 자신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의 일부입니다. 할당된 자들을 주관하는 대신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따를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데 앞장선다는 뜻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4절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시대의 면류관은 운동 경기와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그 영광이 시드는 썩어질 면류관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신실한 장로들에게 주실 면류관은 그들의 충성스런 봉사에 대한 보상일 것입니다. 이 면류관의 영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이기는 자들의 누림을 위한 영광의 한 분기실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말은 짧지만 의미심장하고 매우 감동적입니다. 나는 모든 장로들이 여기에 계시된 진리의 깊이를 만질 수 있도록 이 구절들을 탐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